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로 하늘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아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하나,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속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잘 속이기도 하고 또 잘 속습니다. 우리가 언제 잘 속는가? 오히려 그런다고 해요. 지혜롭다 아니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속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는 것에 우리는 잘 속기 때문이에요. 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아, 이건 속이는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국 눈에 보여지는 것들 자체들이 다 속임수들이었기 때문에 속는 거죠. 우린 눈에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뭔가 기질상, 성향상 잘 드러내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얼굴에 다 써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화가 나면 화가 얼굴에 써있고 즐거우면 즐거움이 얼굴에 써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근데 반대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예. 내가 나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상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 무슨 생각,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도 잘 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게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마 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표현하는 사람도 잘 모르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더 모르고 사람 속에 지금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무슨 꿍꿍인가 사람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난 이런 이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닐 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힙니다. 특별히 이제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해서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결혼 나가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다. 어떻게 결혼 전이랑 결혼 후에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겪지만 이제 그 갭이 크면 클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죠. 근데 결혼 전에 그 사람이나 결혼 후에 그 사람이나 결국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그 사람을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늘 그 모습으로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죠. 내가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가두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게 튀어나올 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죠. 내 스스로 그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해. 왜냐면 그 사람이 자꾸 내가 정해놓은 틀을 자꾸 벗어나기 시작을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것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싫죠. 그래서 자꾸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정해놓은 이미지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 속에 사람이 있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잡고 할 때 그 발생하는 긴장감들, 이제 그런 것들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나오는 거죠. 예전에도 몇 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아내랑 교제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어떤 갈등들이 생겨서 그 갈등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그러는 거예요. A라고 하는 문제가 갈등이 발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어떤 B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마치 수학 공식 입력하듯이 입력해 놓는 거예요. A의 문제의 답은 B다.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도 이제 응용이 되잖아요. 그럼 A 유형의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B라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럼 B가 답일까요? 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답은 B예요. 그래서 B를 내놔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답이 아니냐. 예전에 A라는 문제 때문에 B가 답이었는데 왜 B가 답이 아니냐는 걸로 또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래도 그 갈등이 지나가서 해결이 돼요. 그럼 아, B-라는 답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유형의 문제에는 B라는 답도 있고 B-라는 답도 있구나 또 입력을 해놓습니다. 다시 또 A랑 비슷한 응용 문제가 발생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B를 대시하겠죠. 아니에요. 아, B-구나 내놓습니다. B-가 답일까요? 아닙니다. 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잡해지죠. 자꾸 뭐가 많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물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지만 그 여자는 복잡한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갈등과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남자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그래 미안해 하다니 그냥 덮어두려고 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에 A라는 문제에 B라는 답 한 가지만 갖고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B가 답이었어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다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고 인생을 생각하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면서 예전엔 B가 답이었는데 B가 답이 아닌 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어떤 틀 안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한 가지 이미지 속에 그 사람을 담아 놓을 만큼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 속에 이 사람을 가둬놓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만 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파 껍질 껍지면 껍질을 벗길수록 또 껍질이 나오듯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이 이거였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다른 껍질이 나와요. 또 다른 껍질이 나와요. 또 다른 껍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이것을 복잡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긴다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한 가지 이미지 속에 내가 원하는 정답 속에 이 사람을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복잡하다, 때는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관계가 안 되고 그 사람을 깊이 알아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계속 갈등만 유발하고 어려움만 느끼지 그것을 알아갈 때 오는 즐거움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관계하는 법들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길,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를 만큼 복잡한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 속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부는 그것을 평생 같이 하는 거죠. 그냥 밖에 있는 사람은 내가 싫으면 안 봐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친밀함을 부부가,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모습을 어떻게 해요? 또 가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그런 모습으로 계셔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그 아는 것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늘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대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치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았던 것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그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가둬놓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내 틀 안에 가둬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그 모습으로만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만 일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일하셔야지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정해놓은 모습에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만났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시 확인받는 일은 있죠. 다시 확인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국한시켜놓고 제한시켜놓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사람과의 관계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놓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이미지 속에 가둬놓는 게 익숙하고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좋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제가 치과 치료를 이제 했는데요. 치과 치료를 하면 목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늘 치과 치료 하기가 부담스럽죠. 가면 목돈이 드니까. 근데 이제 뭐 어금니가 아파서 갔어요.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연예인 DC는 아니지만 사역자 DC를 통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받았죠. 그래도 목돈이죠, 저한테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좀 일하시도록 이제 기도를 했죠. 이런 필요들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갖는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이 모든 상황을 떠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실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가질까요? 제가 갖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치과에 가서 이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주일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FM은행을 이용을 했죠. FM은행이 어디인지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FM은행을 이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가 구하고, 그런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이런 식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했지만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믿음의 간증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렇게 일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하는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믿음의 자괴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해놨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방식을 누가 정했냐면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대로 일하셔야 된다라고 그 모습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다 정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아무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는 분인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들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내가 해야 해. 결국은 내가 해결해야 해.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해.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해. 내가 건강을 지켜야 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돈을 준비해 놔야 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뭐 보험도 들어놓고 적금도 들어놓고 노후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전장치를 걸어놔야 돼 라는 식의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붙잡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치과 진료비를 이제 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나이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인 것도 생각하게 되고, 내가 평생 사역자의 삶을 살 것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마음으로서의 생각들도 하게 되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느끼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쭉 생각을 하고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은 그건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원하시는 어떤 방식과 모습으로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해놨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가? 라는 의심은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내가 원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길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해주시길 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없었으면 하는 상황에 내가 맞닥뜨려졌을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어떤 느낌, 감정들 속에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둬놓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방식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일하시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욥기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사단에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 욥하냐, 욥만큼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얘기합니다. 자랑하시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욥이 괜히 하나님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재단 다 죽이죠. 자식들도 죽입니다. 끝에는 욥 몸까지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고 오히려 고난을 그곳 가운데 두십니다. 욥기 내용에 보면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점은 딱 그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의 관점은 딱 하나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계속 이 실랭이가 계속 이어집니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너의 그 교만함이 죄다라고 또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자기를 뒤져봐도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 하나님께 잘못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침묵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이 정도까지 이해되지 않을 만큼 어렵고 답답하게 일하신 적이 욥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죠. 자기의 이렇게 초한 상황 속에서 욥이 점점 낙심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셨거든요. 나는 죄를 안 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점점 낙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쭉 실갱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38장부터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38장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만큼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만큼 크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42장에 와서 그제서야 욥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42장입니다. 우리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대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 전에 귀로 하나님을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욥은 충분히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뭐래요?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험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경험해 가면서 욥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가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다시 보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갖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벗어난 하나님을 만나는 때 욥이 한 고백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큰 것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해요?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뭐예요? 자꾸 먹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해. 그러면은 결국 못 자라거든요. 결국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린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믿음에는 현상 유지가 없어요. 믿음은 자라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라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상 유지는 없어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냥 시절을 따라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내 안에 든다는 것은 내가 아예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현상 유지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왜 현상 유지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뒤로 떨어진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어쩌면 계속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고 내 안에 무엇인가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만큼만, 요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일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제안해 놓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새롭게 일하실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렵죠. 마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왜 이건 처음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닌지 느낄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본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때론 두렵죠. 하지만 그것을 가봐야, 그것을 넘어가 봐야, 그것을 통과해 가야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로 우리의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이제는 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받은 많은 은혜를 기억하되 그것에 멈추지 않기로 결정해. 자꾸 우리는 멈추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그게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자꾸 멈추려고 해.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구한 대로 무엇인가 되지 않았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어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되지 않게 그냥 늘 똑같, 물론 일은 똑같을 수 있어요. 일은 뭐 똑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어제와 같은 오늘 되지 않게 오늘과 같은 내일일 것 같아서 뭔가 의미도 없고 자신 뭔가 생기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말 하잖아요. 오픈 마인드 가지고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